사람들이 많이 걸어 다니는 그 길을 바삐게 걸어가다가 여러분 넘어져 본 적 있으십니까?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바쁘게 걸어가다가 뭔가에 걸려서 팍 넘어져 본 적. 그때 어떠셨습니까? 또 누군가 진지한 대화 중에 누군가와 함께 진지한 대화 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방귀가 나온 적 있으십니까? 방귀 얘기하니까 반응이 있네요. 다른 건 전혀 반응이 없더니. 예. 그럴 때 어떠셨습니까? 바지에 구멍이 뚫렸는데 그것도 모르고 바지를 입고 하루 종일 돌아다닌 적이 혹시 있으셨습니까? 그때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특히 남성들 같은 경우는 자주 실수하는 게 뭐냐면 남대문을 열고 다니는 경우들. 예. 여러분 하루 종일 그것도 모르고 무심코 그러고 돌아다니다가 저녁이 되었을 때 확인이 되었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어떤 경험을 통해서 자신만 느끼고 있는 그런 부끄러움들이 우리에게는 다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끄러운 경험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야기하라고 하면 아마 여러분들은 다 있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 저도 있고요. 여러분도 다 있을 것 같아요. 혼자 있을 때 떠올리기만 하면 양볼이 붉어지는 그런 부끄러운 경험들이 모두 있으실 겁니다. 또 이런 부끄러움이 있는가 하면 또 이런 부끄러움도 있습니다. 저는요, 어릴 적부터 워낙에 순수해서 그런지 이 어릴 적에 부끄러움을 많이 탔습니다. 예, 부끄러움을 많이 탔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설 때면 이번에도 얼굴이 또 붉어지면 어쩌지 하는 그 마음이 늘 두려움을 갖게 했어요. 사람들 앞에 설 수도 없었고 사람들 앞에 선다는 거는 정말 얼굴이 붉어져가지고 이거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었어요. 늘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목소리도 떨리고 뭐 땀이 막 뻘뻘 흘리고 또 앞사람을 또 눈동자를 쳐다보지 못하고 시선을 맞추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설 때면 늘 자신감도 없고 늘 마음이 위축되고 또 자기 부정이 잦아지고 또 화장실을 자주 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어릴 적 그때의 기억을 지우라고 하면 지울 수 있어요. 지우고 싶어요. 정말 지울 수만 있다면 한번 지워보고 싶어요. 또 이 부끄러움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또 생각나는 시가 있죠. 윤동주 시인의 서시. 예.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입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두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지난 5월 달에 깜짝 놀랄 뉴스가 있었습니다. 어떤 뉴스냐면 44년 전에 영무원 몰래 550원짜리 기차표 한 장을 몰래 들고 나온 여고생이 44년이 지난 후에 1000배로 돌려준 그 일이 있었습니다. 이미 그녀의 나이가 61세가 되었고 그날 그 구미역에 편지와 또 현금 55만 원을 가지고 왔습니다. 44년 전 당시 영무원이 잠시 자리를 떠난 그 사이에 바로 이 여고생이 550원짜리 정기권 한 장을 몰래 가지고 간 거예요. 평생을 살아오면서 그것이 기억이 나고 그것이 떠나지 않아서 계속 부끄러움을 갖게 되는 거죠. 아이들 앞에 설 때도 부끄럽고 어디 가서 사람들 앞에 이야기할 때도 부끄럽고 그런 부끄러운 생각이 계속 떠나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44년이 지난 날에 그녀는 큰 결심을 했어요. 물론 1000배로 갚아도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지만 그래도 그거라도 해서 조금이라마 내 부끄러움이 씻겨질 수만 있다면 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다시 구미역을 찾아서 그렇게 갚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살아가면서 잊지 못할 행복한 기억도 있는가 하면 부끄러운 기억, 또 슬픈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마음을 괴롭힌단 말이죠. 우리를 좀 부담스럽게 하고 또 걱정스럽게 만드는 거죠. 문제는 그 행복한 기억은 쉬 사라진다는 거지요. 그 행복한 기억은 오래가지 않아요. 그런데 그 부끄러운 기억은 두고두고 생각나요. 두고두고 나를 괴롭혀요. 나의 발목을 잡는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목에 가시처럼 남는 부끄러움이라고 붙여봤습니다. 목에 가시처럼 남는 부끄러움. 여러분, 가끔 생선을 먹고 목에 가시가 걸릴 때 있죠. 저는 별로 생선을 별로 안 좋아하니까 뭐 그런 일은 별로 없는데 생선 좋아하시는 분들은 목에 가시 걸려서 어려움을 겪어본 경험들이 아마 한두 번은 다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이 목에 가시를 뺀다고 야단법석이잖아요. 막 침을 꿀떡꿀떡 삼키기도 하고 물을 먹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방법들을 통해서 그 목에 가시를 빼려고 하지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목에 무리가 돼서 목이 붓고 더 어려운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지요. 이왕에 나온 김에 목에 가시를 걸린 가시를 안정적으로 빼는 방법을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부드러운 음식을 섭취하라라는 거죠. 부드러운 음식을 섭취하라. 대개 목에 가시가 걸리면 밥을 먹죠. 흰 밥을 아주 큰 숟가락으로 해가지고 팍 넣으면 빠진다고 얘기하잖아요. 저도 어릴 적부터 늘 듣던 얘기가 그 얘기를 빨리 밥 먹여라, 빨리 밥 먹여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가시가 뭐 괜찮은 위치에 박혀 있으면 그냥 그렇게 밥을 먹어서도 뺄 수 있지만 식도나 위험한 곳에 그게 박혀 있을 때 밥을 먹으면 오히려 그 식도를 손상시켜서 더 위험한 상황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음식을 먹어야 된다 이야기를 해요. 부드러운 음식.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참기름, 들기름, 예. 또 계란 흰 부분. 그래서 거기를 딱 한 숟가락을 먹어서 그 달래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쭉 빠지도록. 그것이 방법이고. 두 번째는 유자차나 식초를 섭취하라는 거예요. 강한 산성의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은 이 생선 가시가 녹아서 저절로 이렇게 빠지게 되거나 없어진다는 거지요. 또 세 번째는 김치를 섭취하래요. 김치요. 그게 방법이래요. 김치를 이렇게 섭취하면 김치가 걸려가지고 이렇게 쭉 빼서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지요. 참 일리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니 가장 좋은 방법은 병원에 가는 거예요. 네.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 없는 거예요. 걸리면 병원에 가는 거예요. 예, 괜히 온갖 방법으로 하다가 이 목을 다치게 하면 큰일 나는 거지요.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부끄러움이 목에 가시처럼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마음의 통증을 계속 일으킵니다.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특징은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한 일을 누군가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창피하죠. 우리는 부끄러워요. 그래서 마음의 고통을 느낀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부끄러운 기억들을 두고두고 되새김질하면서 우리는 더 부끄럽게 되고 더 우울하게 됩니다. 결국 그 부끄러운 과거의 생채기가 더 깊숙한 곳에 숨은 채로 쓰라린 고통을 계속적으로 주게 되면서 우리는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옛말에 잘 넘던 제주도 멍석 깔아놓으면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많은 대중들 앞에 뭔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실수하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죠. 실수하면 어쩌지.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내가 다른 사람의 기대를 채워주지 못하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는 그 감정이 있는데 그 감정이 부끄러움이라는 거죠. 부끄러움. 어릴 적 부끄러운 기억이 있어요. 제 성적이 부모의 길에 못 미친 적이 있었어요. 형편없는 성적을 얻은 적이 있어요. 제 자식도 여기에 있는데, 이 자리에 있는데 부모님 몰래 이 성적표를 고친 적이 있어요. 성적표의 등수를 고쳤어요. 무슨 용기로 그랬는지. 그런데 결국은 들켰지요. 들켜서 엄청 혼났죠. 엄청 혼났어요. 저는 그게 참 부끄러워요. 안 들켰으면 그냥 지나갔을 텐데 들켜가지고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때를 기억하고 싶지 않은데 너무 또렷이 기억이 난다는 것이 마음이 아파요. 어떤 심리학자는 부끄러움을 영혼의 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면에 느끼는 부담감으로서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소외를 시키는 그 현상을 부끄러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부끄러움이 강해질수록 한 사람의 삶이 완전히 고립된다는 거지요.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 사람은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어려워합니다. 홀로 있는 것을 좋아하고 아무도 안 보는 곳에 있는 것을 좋아하는 거죠. 그것이 소외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목에 가시처럼 남는 부끄러움을 넘어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것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내려놔야 돼요. 부끄러움이 왜 생깁니까? 자기가 바라는 대로가 아닌 실패로 돌아갈 때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본래 원하는 대로 되면 괜찮아요. 그런데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그것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 우린 그 현상을 부끄럽다 말하는 거지요. 여러분 또 상대방의 기대를 채워주지 못할 때 우리는 부끄럽죠. 상대방이 나에게 기대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기대하는 것을 턱없이 못 미칠 때 우리가 턱없이 못 미칠 때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죠. 사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느냐가 상당히 민감해지죠. 다른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관심을 끌고 칭찬받기를 그렇게 해서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능력을 벗어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자꾸만요. 내 능력은 요 정도인데 그 능력의 밖의 일들을 자꾸 하다 보면 더 실패하게 되고 더 부끄러운 경험들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지요. 따라서 부끄러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앞으로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1절, 2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로 나를 이기어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이야기합니다. 너무도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솔직하게 고백할 때 그 부끄러움은 사라진다. 그 부끄러움은 치유된다 이야기하는 거지요. 우리가 주께 드릴 때 여러분 좋은 것만 드립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때 좋은 것만 드려요? 아니요. 때로는 상한 심령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눈물의 고백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 마음의 실패, 내 마음의 어려움, 내 마음의 고통을 아뢰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좋은 것만 드리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행복한 것만 드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좋지 못한 것만 드립니다. 우리 날마다 주님 앞에 죄를 회개하잖아요. 우리의 허물을 회개하잖아요.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 추한 것들을 회개하잖아요. 우리는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란 말이지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주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릴 때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3절의 말씀에 보면요. 주를 반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얘기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면 수치를 당하지 않는데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데요. 감추지 마세요. 감추지 마세요. 감추는 그 즉시로 어떤 일이 벌어진대요? 수치를 당한대요.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감추면 감출수록, 내 허물을 감추면 감출수록, 더군다나 영적으로 해석하면 우리의 죄를 감추면 감출수록 어떤 일이 벌어져요?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감추지 않아야 돼요. 있는 모습 그대로 주께 내어드려야 돼요.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인지, 이렇게 죄가 많은 사람인지, 이렇게 허물이 많은 사람인지를 보여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인자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세워가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그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깨닫고 인정해야 합니다. 중요합니다. 신앙인들이 꼭 회복해야 할 말이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거죠.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서 미안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자신의 부족함을, 자신의 부끄러움을 인정하는 거예요. 발견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게 미안합니다. 내가 그동안에 당신에게 잘못해서 미안합니다. 하는 거죠. 그 미안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내 잘못을 인정할 때, 내 잘못을 깨달을 때, 내 잘못을 발견할 때 비로소 나오게 되죠. 미안합니다 하면 그것이 미안합니다 한마디로 다 해결이 될 경우들이 많단 말이죠. 모든 문제의 치유는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깨닫고 인정할 때 임하게 됩니다. 7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이야기합니다. 부끄러움을 고백하는 것 길은 자신의 죄악과 허물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데 있습니다. 부끄럽다고 감추지 마세요. 숨기지 마세요. 그 부끄러움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아뢰는 거지요. 대개 이 부끄러움은 자기가 믿고 기대하는 자신의 모습과 현재 자신의 실제의 모습이 엇박자를 낼 때 일어나는 감정이 부끄러움입니다. 같으면 괜찮아요. 예, 같으면 괜찮은데 이것이 엇박자를 낼 때 부끄러운 거예요. 결국 언제 부끄러움을 극복할 수 있느냐? 자기 자신의 최악의 모습을 조차도 받아들일 때입니다. 그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최악의 모습조차도 받아들일 때. 11절 말씀해 보세요.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편은 공동체가 함께 노래하는 시입니다. 공동체가 함께 노래하는 시예요. 다 아는 이야기예요. 다 아는 이야기에 자기 죄를 오픈하는 것이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자기 죄를 오픈하는 것 쉽지 않아요. 그런데 굉장히 어려운 건데 이 다윗은 자기의 죄악이 크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심각한 죄인이다 하는 것을 모든 회중이 다 아는 이 시편에 기록하고 있어요. 중요한 얘기예요. 이것은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면서도 그 해결의 길을 열어달라고 하는 이 호소입니다. 5절 말씀해 보세요.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이 나를 지도해 주시고 주님이 나를 교훈해 주시고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왜요? 내가 죄악이 크니까. 내가 심하게 죄가 크니까. 부끄러움이 너무도 많은 자로서 살아가니까 주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저를 교훈해 주십시오.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6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를 구하면서 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부끄러움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을 때에 치유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겸손히 진리의 도를 구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진리의 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행복을 넘어 새 생명을 주고 복된 삶을 살게 합니다. 그러나 부끄러움은 행복이 아니라 수치심과 무기력함을 느끼게 하고 결국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다 줍니다. 사전의 말씀에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갑니다. 주의 도는 부끄러움을 넘어서는 첩경입니다. 부끄러움을 넘어서게 하는 첩경이에요. 세상의 것들 아무리 채운다고 해도 그 부끄러움은 쉬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채울 때,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질 때 나의 부끄러움은 치유될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양정 교회 성도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그 부끄러움에 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거에 의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우울하고 한 불행한 삶을 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끄러움은 우리를 위축시키고 황폐하게 하지만 오히려 이것을 잘 극복하면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자신이 부끄러움을 느껴 회개할 때 다시 기회를 얻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께 내어드리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인도와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의 위로를 받는, 그래서 다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찬양하겠습니다.